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연합은 최근에 난민 사태 해결을 위해 최대 2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난민 최고대표가 밝혔습니다. 구테레스 대표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유럽연합 모든 회원국들이 난민 보호를 위한 지원에 동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테레스 대표는 난민 사태가 유럽연합의 결정적 순간이 될 것이라며 이 문제로 회원국들 사이에 의견이 나뉜다면 인신매매 업자들에게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헝가리 난민수용소가 위치한 비츠케시에서는 부다페스트역에서 열차에 탑승한 난민 수백 명이 경찰의 강제 하차 조치에 항의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유럽연합 규정에 따라 해외로 이동하는 난민들은 정식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며 난민 등록 규모를 8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터키의 지중해변에서는 어제 3살짜리 시리아 어린이의 시신이 발견되는 등 시리아 난민 12명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거듭된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는 이란 핵 합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원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이란 핵 합의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합의안을 부결시키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이에 맞서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미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무력화될 수 있지만 최근 민주당의 바바라 미컬스키 의원이 34번째로 이란 핵 합의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됐지만 의회가 합의안을 부결할 경우 정치적 교착 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관측통들은 전망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살만 국왕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과 이라크, 예멘, 시리아의 내전 사태와 이란 문제 등 여러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담은 특히 이란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가격단체 보코하람이 오늘 인접국 카메룬에 연쇄 자살폭탄 공격을 가해 적어도 20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20여 명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메룬 당국에 따르면 보코하람은 이날 나이지리아 접경 지역인 북부 케라와 마을의 한 시장 등을 공격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한 소녀가 시장 내 견과류 상점 앞에서 폭탄을 터뜨렸으며 부상자들을 급히 옮긴 인근 군기지에서 한 남성이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보코하람은 지난 7월에도 이곳에서 소녀들을 이용한 연쇄 자살폭탄 공격으로 60여 명의 카메룬인들을 살해하는 등 자신들에 맞서 싸우는 나이지리아의 지원병력을 파견한 카메룬에 보복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터키를 떠나려는 현지 주재 미국 외교관과 미군 가족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터키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소탕을 위한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 공습작전에 합류하면서 터키 내 미국인들에 대한 보복 공격이 우려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터키 남부 인지를리 공군기지에 파견된 미군 가족 900여 명과 아다나시 주재 미 영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친인척들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 국무부는 폭력 사태의 위험을 들어 미국인들의 터키 여행 자제를 촉구하는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태국 방콕 사원 테러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 캄보디아 접경 지역에서 붙잡힌 용의자는 주범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프라유 차노차 태국 총리는 이 인물이 폭발 직전 현장 주변에서 촬영된 남성의 모습과 일치한다며 핵심 용의자라고 발표했었습니다. 태국 경찰은 그러나 오늘 용의자에 대한 유전자 감식 결과 힌두교 사원 폭발 현장에서 채취된 유전자 정보와 일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만 폭탄 제조물질들이 다량으로 발견된 아파트에서는 분명 그의 유전자가 일치했었다며 어떤 식으로든 이번 사건과 연관돼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에서의 발언을 비방한 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우리 대통령의 중국 방문 중 말씀한 내용을 비방하고 이번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합의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북한의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지 못하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한중, 미한일 외교 접촉이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내륙에는 소나기, 함경남도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어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 발언을 비방하며 남북 합의 이행까지 위협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북한 측의 비방은 중국의 전승절을 계기로 가까워진 한중 관계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4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의 발언을 비난한 북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북한이 우리 대통령의 중국 방문 중 말씀한 내용을 비방하고 이번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합의에 이행 여부까지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 대변인은 이와 함께 북한이 대남 비방을 중단하고 지난달 25일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행태를 중지하고 남북이 합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남북관계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협력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당시 발언에 대해 극히 무엄하고 초보적인 정치적 지각도 없는 궤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2일 박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 도발로 한반도 긴장 상황이 야기됐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조평통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남북 합의 정신에 저촉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당면한 남북관계 일정마저 가늠할 수 없게 하는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그동안 한국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통일이나 남북 문제를 언급하는 데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며 중국의 전승절을 계기로 가까워진 한중 관계에 대한 우회적인 불만의 표시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조평통의 이번 비난이 다소 낮은 수위인 관영 매체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나온 점과 북한이 여전히 고위급 접촉 합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있을 남북 대화의 흐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조평통 대변인은 온결회가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된 공동 보도문이 성실하게 이행되며 관계 개선에 새로운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 정통한 한 대북 소식통은 남북 모두 우선순위가 다르긴 하지만 대화를 원하는 만큼 당분간 대화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의 해석을 두고 남북 간 공방전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뷰에 뉴스 김은지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과거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도 보듯 남북한이 통일되려면 주변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중국 방문 마지막 날인 오늘 상하이 시내 호텔에서 열린 현지 거주 한국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한인들이 한국의 통일 염원과 정책을 주변에 적극 알려야 중국의 더 큰 협력과 지원을 끌어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라며 기나긴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길에 해외 한인들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을 찾았던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시진핑 국가주석과 따로 만나지 못한 채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따라 껄끄러운 북중관계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한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따로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비서와 시 주석의 단독 면담 여부는 북중 관계가 냉랭해진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서 전달 가능성 때문에 관심을 모았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평양방송은 최 비서가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뒤 3일 오후 귀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 비서는 지난 2일 선양을 거쳐 베이징에 도착한 뒤 여러 차례 시 주석과 접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2일 밤 랴오이 타이에서 이루어진 시 주석과 각국 대표단과의 단체 접견 행사와 시 주석 내외가 마련한 환영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이어 3일 오전 베이징 태안안먼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과 오찬 리셉션에 참석했고 시 주석 부부가 열병식 행사 직전 개최한 외국 정상과 대표들을 위한 환영 행사와 기념 촬영에도 모습을 드러냈지만 시 주석과의 별도 만남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서도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시 주석과의 면담도 없었고 김 제1위원장의 친서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최 비서는 특사로서가 아니라 축하사절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중 관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오랜 동맹관계였던 중국에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면서도 핵 문제 등을 둘러싸고 중국이 보인 최근 행동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입니다.
친서를 전달한다는 것은 김정은이가 직접 자기 의사를 보내는 것이고 그럴 때에는 최룡해를 좀 더 대우해서 보냈을 거라고요. 예를 들면 전용기를 내준다든가, 근데 그냥 뭐 일반기로 해서 갈아타고 가고 뭐 이렇게 한 거는 김정은의 복심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특사로서 간 것도 아니고 신서를 가져갔다고 보기도 어렵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도 북한이 처음부터 시 주석과 만날 욕심이 없었던 것 같다며 여러 나라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행사에 특사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전승절 행사 이후에도 북중 관계가 회복되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장용석 박사는 중국이 이번 행사에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에게 베푼 극진한 대접은 김 제1위원장을 매우 불쾌하게 했을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북중 관계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긴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분간 어떤 현재와 같이 미묘한 긴장 그런 점에서 중국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북쪽은 중국의 요구에 대해서 자주선을 내세우면서 일정의 거부감을 표현하는 이런 긴장과 어떤 경색이 이어지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는 북한 지도부가 기분은 나빴겠지만 이번 행사가 향후 북중관계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신중한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일단 북한으로서도 축하사절을 보내 체면 치레를 했고 중국도 열병식 참관 때 국가 정상이 아닌 최 비서를 비록 끝자리지만 맨 앞줄에 자리하게 함으로써 현재의 불편한 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최 비서가 시 주석을 만나진 못했지만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같은 핵심 인사를 만났다면 이번 행사가 향후 북중 관계에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중국이 3일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에서 과시한 무기들은 대부분 미국을 겨냥한 대응 능력에 초점을 맞췄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병식에 등장한 무기들을 천일교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지난 3일 열병식에는 12,000명의 병력과 500여 개의 각종 무기 장비, 200대의 다양한 군용기가 등장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열병식에 등장한 무기의 80% 이상이 외부의 첫선을 보였다고 밝혔지만 주요 무기들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 외국 전문가들에게 알려졌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은 군사적으로 우뚝 일어섰다는 군사굴기 과시의 목적과 함께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타이완과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중국명 랴오이다오, 남중국해 등지에서 미군의 작전에 중국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췄다는 메시지를 미국과 주변국들에 보내려 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무기는 둥펑-26과 둥펑-21 미사일입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둥펑-26은 최대 사거리가 4,000km로 태평양 지역의 미 핵심 전략기지인 괌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둥펑-26은 괌킬러로 불리고 있으며 이동식 발사대까지 갖추고 있어 사전 탐지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둥펑 21 역시 미 해군과 일본 등을 겨냥해 개발한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450km로 중국 해역에 가깝게 배치된 미군 전력을 언제든 타격할 수 있음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핵탄두 3개 이상을 동시에 장착한 채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둥펑 5B도 열병식에 처음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둥펑 5B는 최대 사거리가 15,000km에 달해 미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차세대 핵전략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알려진 둥펑 31B와 둥펑 41은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00여 대를 출동시킨 군용기 가운데는 전략폭격기 훙6K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폭격기는 대함미사일 등을 탑재한 채 먼 거리에 미 항공모함 전투단을 폭격할 수 있으며 핵타격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국제무인기 시장에서 첫선을 보였던 최신 무인기인 윙룽도 열병식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미군의 최신 무인기 MQ-9 리퍼와 비슷한 윙룽은 최대 4,000km를 비행하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찰뿐 아니라 미사일 등 1,000kg이 넘는 무거운 무기들을 탑재한 채 먼 거리에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미군의 프레데터나 리퍼급 수준에는 아직 훨씬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조기 경보 체제를 갖춘 Y-9 정보 정찰기, 초경량 공격 헬기인 WG-19도 열병식에 공개됐습니다. 탱크 잡는 헬기로 알려진 WG-19는 시속 245km의 속도로 3시간 동안 재급유 없이 비행하며 상대의 중화기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중국 육군은 신형 105mm 곡사포를 장착한 채 최대 2km밖에 기갑 부대를 타격할 수 있는 GTL-09 탱크를 공개했습니다. 또 주력 탱크로 125mm 활강 전차포를 갖춘 궤도형 장갑차 GTG-99A, 보병 지원을 위한 GBD-04 탱크도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끌었던 해군 전력을 과시할 수 있는 최신 무기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해군의 첫 항모 전단인 랴오닝함에 탑재할 수 있는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HQ-10과 함재기 젠-15가 등장했을 뿐 시선을 끌만한 첨단 무기는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미군 관리들은 아시아 지역 내 실질적인 군사력 균형의 변화 여부가 중국의 해군력 증강 여부에 달려있다며 중국 해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왔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군 전력은 현재 미 해군이 압도적 우위에 있습니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미 태평양 사령부는 미군 최대 사령부로 35만 명의 병사와 직원, 군용기 2,000대, 180척의 전함을 보유하고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또 미국과 한국, 중국 간의 북핵 후속 협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핵과 관련해 중국의 역할에 대한 상호 공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한중, 미한일 간의 외교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외교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만간 미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과 한중 6자회담 차석대표 회담이 열리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다음 주쯤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날 예정입니다. 황 본부장은 또 워싱턴에 이어 뉴욕을 방문해 유엔 안보리 대사들과 만나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중국 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샤오첸 외교부 한반도사무 부대표도 다음 주쯤 한국을 방문해 한국 측 차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북핵 외교기획단장을 만나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 이달 말로 예정된 유엔 총회 때 미한일 외교장관 회의가 비슷한 시기에 미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함께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관련해 중국의 역할에 대한 상호 간의 공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핵 불용 입장을 재확인하며 6자회담 등의 대화 채널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북한의 도발을 언급하며 한중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중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의 통일이 영내 평화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국자는 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미국과 한국, 중국 간 협의에 대해선 중국이 아직 조심스러워한다고 밝혀 향후 미한, 한중, 미중 등 양자협의 방식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당국자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도발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에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6자회담 재개는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무역회사 두 곳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무역회사 두 곳이 미 국무부의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2일 관보를 통해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 위반 혐의로 북한의 무역회사 두 곳을 포함해 중국과 이란, 러시아, 시리아, 터키 등 8개국 23개 외국 기업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국무부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기업은 제2연합무역회사와 폴레스타 무역회사 등 두 곳입니다. 제2연합무역회사는 북한의 군사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 산하 기관으로 주로 무기 수출과 부품 구입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폴레스타 무역회사는 북한이 중국에 설립한 무역회사입니다. 국무부는 북한 회사들을 포함한 23개 기업들이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에 따른 제재가 부과되는 활동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이란으로부터, 2005년 1월 1일 이후 시리아로부터, 그리고 2006년 1월 1일 이후 북한으로부터 다자간 수출 통제 목록에 등재된 물자와 서비스, 기술을 획득하거나 이전하는 외국의 기업과 개인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량 살상무기나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물자나 서비스, 기술의 획득이나 이전도 제재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무부는 새로운 제재가 2년 동안 유효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제재 대상과의 계약이나 지원, 거래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출 통제 품목을 이들 제재 대상에 이전하는 새로운 개인 면허 발급이 중단되고 기존의 면허도 효력이 중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용각산 무역회사를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의 청송연합과 단군무역, 조선광업무역회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었지만 현재는 제재가 만료된 상태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주최하는 제1회 동방경제포럼이 막을 올렸습니다. 남북한의 경제장관이 나란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첫날 회의에서 러시아 전력회사는 올해 안에 북한 나선에 전력 공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극동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 연방대학에서 3일 동방경제포럼이 개막했습니다. 5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북한의 리룡남 대외경제상과 한국의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등 24개국 1,500명의 정부 관료와 기업인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전내 회의에서 러시아 라오 동부 에너지 시스템의 세르게이 톨스토그조프 사장은 올해가 가기 전에 라선에 15에서 40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러시아 관영 매체인 스푸트니크가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톨스토그조프 사장은 전력 공급 사업을 위한 예비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가장 적합한 전력 공급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송전망과 선로 전압의 종류에 따라 사업 비용이 달라질 것이라며 110에서 220kV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톨스토그조프 사장은 특히 앞으로 몇 년 안에 북한에 대한 전력 공급을 400MW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북한의 리룡남 대외경제상과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3일 별도의 회담을 열고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극동개발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두 장관은 지난 4월 평양에서 열렸던 북한과 러시아 간 통상경제, 과학기술협력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 철도 현대화와 라선시 전력 공급, 두만강, 도로 교량, 건설 문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극동개발부는 현재 러시아 교통부가 두만강 도로 교량 건설 문제와 관련해 실무진을 구성했으며 조만간 양국 전문가들이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용남 대외경제상과 갈루시카 장관은 이 밖에 라진 핫산 사업 이행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남북러 삼각협력의 대표격인 이 사업은 러시아산 유연탄을 철도로 라진까지 운송한 뒤 라진항에서 화물선에 옮겨 한국의 항구로 운송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극동개발부는 이와 관련해 북러 합작회사인 라선 콘트랜스가 9월 말에 한국까지 시범 운송을 또 한 차례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방경제포럼 주최 측은 당초 러시아와 남북한 정부, 기업인 대표들이 삼각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하려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럽연합과 UN, 유럽의 민간단체 등 국제사회가 북한 홍수 피해에 대응해 피해 현황을 조사하거나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15만 유로, 미화 17만 달러를 지원했고 UN 아동기금 유니세프도 6만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용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과 UN 아동기금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들이 북한 홍수 피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 대변인실은 3일 VOA에 최근 북한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15만 유로, 미화 17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실은 이번 지원이 국제적십자사 IFRC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수재민들에게 깨끗한 물과 위생용품을 제공하고 임시 거처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현재 긴급대응 조정실을 통해 북한의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도 최근 북한 당국의 요청에 따라 6만여 명이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의 긴급 의료 구호 세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니세프 아시아 사무소의 크리스토퍼 드 보노 대변인은 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보건성으로부터 함경남도 지역에 긴급 의료 구호 세트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드보노 대변인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현재 수질과 위생 전문가 한 명을 현지에 파견해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어린이들의 위생과 보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수질과 위생, 영양과 관련된 물품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제적십자사도 북한 조선적십자회의 요청에 따라 함경남도와 평양 구호물자 창고에 보관돼 있던 방수천과 천막, 조리기구, 위생용품과 수질 정화제 등을 피해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힐러 구두연손 국제적십자사 대변인은 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조선적십자회에 기술적 지원을 하는 한편 추가 피해 대비해 라선시 인근 창고에 구호물품을 마련해뒀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북한 수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 일부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24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8월 22일에서 23일 함경북도 라선시 일대에 내린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40여 명이 사망하고 1만 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국제적십자사는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유니세프 등 유엔기구와 유럽의 일부 대북구호단체들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래 단체들은 우선 피해 상황을 파악한 뒤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독일의 민간 구호 단체인 벨트운게르협회 세계기아원조는 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단체 관계자 2명이 현장에서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민간단체 프리미어전스의 소피 베노리엘 대변인도 3일 VOA에 북한 당국이 UN과 국제구호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해 공동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민간단체 쉘터박스도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으로부터 홍수 피해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았다며 독자적으로 피해 조사를 한 뒤 지원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So the Shelterbox operations team has received a request from North Korea for assistance and we are currently assisting.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아 현재 북한 무역선과 접촉하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피해 조사를 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당국은 하지만 미국의 민간 단체에는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민간 구호단체인 사마리탄스 퍼스 대변인은 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수해와 관련해 북한 측으로부터 어떤 지원 요청도 받은 바 없었고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 아메리케어스도 북한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바 없고 수해 지원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지원한 5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은 미리 예정된 것이었다며 10월에 북한에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 태권도 연맹이 2017년으로 예정된 제20차 세계 대회를 평양에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ITF는 한국 주도의 세계 태권도 연맹 WTF 시범단의 참가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태권도 연맹 ITF가 평양을 제20차 태권도 세계 선수권 대회 개최지로 확정했습니다. 조지 바이탈리 ITF 대변인은 3일 BOA와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26일 불가리아 플로브디브에서 열린 제25차 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5th Congress that just concluded in Bulgaria, the awarding of the 20th World Championships was given to Pyongyang.
북한 외에 에스토니아, 인도, 에티오피아 등 4개 나라가 거론됐지만 나머지 3개 나라가 막판에 개최 의사를 포기하면서 투표 절차 없이 평양이 선정됐다는 설명입니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1992년 이후 19년 만인 2011년 제17차 대회를 연 뒤 6년 만에 다시 세계선수권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2017년 8월 말 혹은 9월 초 평양시 청춘거리에 있는 태권도 전당에서 대회를 열고 동시에 인근의 태권도 성지도 함께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탈리 대변인은 차기 대회에 한국 주도의 세계 태권도 연맹 WTF가 시범단을 파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Absolutely. No question we want it to happen. These are very brash symbolic events that broadcast a loud and clear message that taekwondo was won.
두 태권도 연맹 선수들이 나란히 무대에 오를 경우 태권도가 하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 행사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바이탈리 대변인은 지난 5월 러시아 첼랴빈스크에서 WTF 주최로 열린 세계대회에 사상 처음으로 북한 태권도인들이 주축이 된 시범단이 개막식 무대에 오른 전례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WTF 측에서 2017년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ITF 시범단의 참가를 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리용선 ITF 신임 총재 역시 지난달 28일 VOA와 인터뷰에서 내후년 무주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한이 각각 주도하는 두 태권도 연맹이 지난해 8월 상대방 경기 교차 출전과 다국적 시범단 구성 등을 약속한 의향서를 채택한 만큼 이를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ITF는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 태권도 연맹 국제대회와는 별개로 2년에 한 번씩 세계선수권 대회를 개최합니다. 당초 올해 19차 태권도 세계선수권 대회도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북한이 올해 초 에볼라 바이러스 차단을 이유로 경기 주최를 포기하면서 개최지가 불가리아 플로브디브시로 변경됐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올해 대회에서 북한 팀은 금메달 1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5개를 따 국가별 종합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은 2011년과 2013년에 각각 열린 17차 대회와 18차 대회에서도 우승하는 등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어제 바레인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세 번째 경기인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김창복 감독이 이끄는 북한 대표팀은 전반 42분 정일관 선수가 기록한 선제골을 끝까지 지키며 1-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예멘,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잇따라 승리하며 2연승을 달렸던 북한은 바레인마저 물리치며 3연승 승점 9점으로 조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은 40개 나라를 5개 나라씩 8개 조로 나눌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각조 1위 8개 나라와 각조 2위 가운데 성적이 좋은 4개 나라 등 12개 나라가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 나서게 됩니다. 북한은 오는 10월 8일과 13일 평양에서 각각 필리핀과 예멘을 상대로 2차 예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경기를 갖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들을 위한 보건의료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통일부가 주최하고 통일부 하나원과 통일보건의료학회가 주관하는 탈북민 보건의료 심포지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통일보건의료학회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즉 하나원이 함께하는 탈북민 보건의료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탈북민 보건의료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통일 이후에 북한 주민 대상 보건의료 정책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는데요.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통일보건의료학회의 전우택 이사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탈북자분들은 정말 목숨 걸고 남한에 내려왔는데 이 내려온 남한에서 그분들의 삶이 북한보다는 훨씬 더 안정되고 건강하고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저희의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고 오늘 같이 토론을 할 겁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일은 통일을 준비하고 통합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라 말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토론된 것들이 건강한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정말 제대로 정착해서 우리와 함께 잘 살아가게 그렇게 만드는 것은 통일을 준비하고 통합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연습 과정이자 또 앞으로 우리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많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3만 명을 제대로 끌어안고 이들과 같이 잘 살 수 없다면 앞으로 통일 이후에 북한의 2,500만 명 북한 동포들과 같이 살기 어렵다라는 말도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신경을 쓰고 또 같이 협력해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정희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간호사무관은 하나원 입소교육생의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그 국내 입국하기 전부터 북한이탈주민은 건강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외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제1공간에 있을 때는 응급환자 중심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결핵약까지 투약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입국에서는 보호센터에서 제일 중요한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인의 전염병 관리 중환자 위주로 건강관리가 되고 있고, 세 번째 단계로 하나원에 와서는 저희가 이제 정규 의료진이 배치가 돼서 이분들에 대해서 상시 진료 체계를 갖추고 있고 맞춤형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원에서 협력병원을 확보해서 나가서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고, 지역사회에 나가면 하나센터에 동행 서비스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정희 사무관은 이어 하나원 교육생 건강관리를 체계적이고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원 부속의원인 하나 의원을 정규의사 중심체계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간호인력을 정비해 종합의료지원센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정희 사무관이 하나원에서의 건강관리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장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편입된 이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두 가지 동맹으로 나뉘어져 있는 SFH라는 척도를 이용해서 조사를 해봤을 때 그 탈북민이 역시 대조군보다 신체적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 부분도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이렇게 의료 지원 욕구가 높은데 이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원할 때 병의원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봤을 때 미충족 의료 사이의 이유가 50%가 경제적인 이유라고 답을 하셨고요.
전정희 통일부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간호사무관과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장의 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은 하나원에서의 의료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조직에 관한 문제, 하나의원을 종합의료지원센터로 확대한다든지 또는 지역기반 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한다든지 또 하나 말씀하고 북한 의료연구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저도 큰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진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좀 아쉬운 점이나 조금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가장 큰 게 그 진료를 보기 시작했을 때 과거에 하나원에서 처음 환자분들이 왔을 때 기록들을 전혀 저희가 받을 수 없다는 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은 또 탈북민 의료 지원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도 짚어봤습니다.
비용을 산출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하고 예산이 따라야 되며 펀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에 대한 것도 조금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진료할 때 의사들도 부족한 면이 많아서 지금 북한 상황과 오신 분에 대한 상황들을 정확히 다 알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간단하게라도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시면 진료하는 의사들이 그걸 보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하나 의원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국립서울병원 등에서의 탈북민 보건의료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의 학교 교육이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죠? 어떻게 조정을 하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2018년부터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시작되는 큰 틀의 변화인데요. 국영수,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 중심을 두었던 학교 교육이 인문, 과학기술 분야의 기초 소양을 강화시키는 그런 수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수업의 양도 크게 줄이고요. 대신에 직업 진로를 찾기 위한 수업, 연극 수업이 포함된 예술 수업이 고등학교의 정규 교과목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국교육부가 이번 달 말에 이 교육 개정 변화에 대한 최종적인 고시를 하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 관련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 방침을 바꾸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던 학생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 양보다는 개념, 원리를 이해시키는 것에 학교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 암기식 교육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영수 수업을 한 지금보다 20% 정도를 줄인다고 합니다. 창의적인 체험 활동을 하게 하고요. 지금 이 시대의 그 지식 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우겠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변화의 내용입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뭐 문과, 이과 이렇게 분리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2018년부터는 이런 그 분리 교육도 없었고요.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 1회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도 학교 교육 안으로 편성된다. 이런 내용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이곳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때 금녀의 벽이라고도 불렸던 한국 군대에서 여군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눈에 띄는군요.
그렇습니다. 군복을 입은 여군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획일성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요. 최근에는 아주 많이 달라졌고요.
네.
군복과 제복을 입은 여군들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화제가 될 정도로 한국 사회가 달라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 군대의 그 금녀의 벽이라는 표현 이미 오래전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각 군대의 주력 병과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군들이 많고요. 지금 한국 사회는 오는 6일 여군 창설 65주년을 맞고 여군의 역사와 위상을 되짚어보는 그런 다양한 소식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군복을 입은 한국 여성들 얼마나 됩니까?
네, 뭐 세계 최대의 여군 운용을 자랑하고 있는 미국이나 또 이스라엘 여군에는 비교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한국에는 이번 그 7월달 기준으로 본 통계를 보니까 9,780여 명의 여군이 있습니다. 곧 여군 만명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런 제목의 뉴스 기사들이 많은데요. 여군하면 떠올렸던 그 간호교 이런 부분을 벗어나서 육군을 비롯해 해군, 공군, 해병대에서 남자 군인들과 똑같은 병과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군들의 소식이 늘 화제입니다.
네, 여군들 중에서 장성까지 진급한 분들도 있죠?
두 명이 있습니다. 그 2002년에 간호사관 학교장이 장군이 됐었고요. 여군 장군 1호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 전투병과 출신의 또 여성 장군이 탄생을 했었습니다. 홍의 일점으로 표현되던 여군들은 군대 안 곳곳에서 남군 못지않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군 함정의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여군, 헬기 조종사도 있습니다. 또 해병대 여군 전투부대에도 여성 지휘관이 등장해 있고요. 몇 년 전에는 해상 초계기에도 여군 조종사가 활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아주 인기 있는 영화 연평해전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도 그 고속정을 운용하는 그런 여성 정장이 있었습니다. 여성 정장이 실제로 있고요. 앞으로 5년 뒤에는 한 잠수함에도 여군이 배치된다. 이런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여군들을 위한 복지 제도도 많이 달라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서 여군에 대한 장기 활용 계획이 세워지면서 남군, 여군 이렇게 분리했던 문화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군대 내에 그 여성 인력의 모성 보고라든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여군 창설 65주년 기념식을 맞아서 용산 국방 그 컨벤션 센터에서 세미나가 열렸는데 제목이 양성평등 군문화 정착 방안이라는 겁니다. 여군의 성차별 그 복무 여건을 개선하겠다 이런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금 한국에서는 결혼한 여군들이 타 지역으로 배치되는 그런 순환 근무에서 3년 동안 제외됩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또 자녀 양육을 위해서 부대 인근에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거나 임신과 출산을 위한 의료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이 47만 명 정도라고요?
네. 오늘 한국의 한 국회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나 사업가가 아니라 다달이 월급을 받는 고소득 근로자들의 현황을 살펴본 것인데요.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 돈으로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모두 47만 2,2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한국 돈 1억 원이면 미화로 8만 4천 달러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요즘 환율이 올라서 좀 뭐 달러로 치면 좀 적어졌지만 그래도 최소 1년에 8만 4천 달러 정도의 돈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월급으로 계산해보자면 한 달에 최소 7천 달러를 번다는 것인데요. 이런 억대 연봉 근로자가 한국 전체 근로자 1,600여 명 가운데 한 2.9% 정도가 됩니다. 억대 연봉자의 비율이 한 해 전인 2012년에 비해서 13.6%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억대 연봉자들도 사는 지역에 따른 차이가 크다면서요?
네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억대 연봉자의 70%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217,900명, 전체 억대 연봉자의 46.7%가 살고 있고요. 다음이 경기도, 인천 이렇게 수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을 보면은 울산, 부산, 경북, 대구 등 영남 지역의 억대 연봉자들이 많았고요. 상대적으로 충청권이라든지 호남권의 근로자들의 억대 연봉자의 수가 좀 적었습니다.
울산은 부산이나 대구보다 인구가 작은 도시인데 돈 많이 버는 월급쟁이들이 많은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억대 연봉자들이 많은 이유는 많은 대기업의 본사가 서울 경기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이고요. 인구 500만, 300만 명인 부산과 대구를 제치고 울산이 세 번째 오른 이유는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임금이 높은 사업장들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인구로 보면 울산의 인구가 불과 119만 명인데요. 이 가운데 5.6%인 31,600명이 억대 연봉자였습니다. 한 가구의 평균 4명 가족으로 본다면 10가구 중에 한 가구가 억대 연봉을 받는 부자 시민들이 많은 도시라는 겁니다.
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어디 많이 사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을 전해주실까요?
유럽연합이 심각한 난민 사태 해결을 위해 2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도록 유엔 난민기구가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아사드 정부의 ISIL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군용기와 병력을 파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어제 오늘 미국의 언론들도 이 유럽 난민 사태에 대해서 크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지만 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폭력과 빈곤을 피해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이 계속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악한 난민선에 몸을 싣고 지중해를 건너면서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엔 난민기구의 안토니오 구테레스 최고대표는 오늘 성명을 내고 유럽 국가들이 난민사태 해결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하고 20만 명 규모의 난민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이미 수천 명의 난민이 목숨을 잃었죠?
그렇습니다. 국제이주기구가 이번 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올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도착한 난민 수가 이미 35만 명을 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망한 난민도 2,600명에 이릅니다.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죠.
네.
난민들은 불법 밀입국업자들을 통해서 유럽으로 향하면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요. 또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데 대부분 이제 지중해를 건너다가 배가 전복되는 등의 사고로 숨졌고요. 지난주 오스트리아에서는 이 밀 냉동차 뒷칸에서 70명의 난민들이 질식사한 채 발견되는 끔찍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데 하지만 그동안의 유럽 국가들이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서 좀 분열된 모습을 보였죠?
그렇습니다. 난민 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크게 달라서 지금까지는 사실 난민 사태를 방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구테레스 대표는 오늘 성명에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강제적으로라도 참여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테레스 대표는 현재 난민 사태가 매우 심각한 만큼 대규모 이주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가동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20만 명의 난민을 분산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지금 유럽 난민 사태의 결정적인 순간을 맞고 있고 유럽이 계속 분열된 모습을 보인다면 밀입국 억자들만 보아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앞서 비슷한 방안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는 나라고요. 또 난민 사태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메르켈 총리는 지난 1일 유럽연합 각국이 경제력 또 크기 등에 따라서 난민을 분산 수용할 것을 제안했고 구체적으로 유럽연합 차원에서 난민 유입이 많은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에 이들의 수속을 담당할 사무소를 설치하고요. 또 난민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나라의 목록을 만들어서 원하는 곳에 정착하도록 돕자고 제안했었습니다. 또 메르켈 총리는 어제는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두 나라는 유럽연합이 회원국에 구속력 있는 난민 수용 쿼터를 부과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이 구테레스 유엔 난민 최고대표의 성명도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마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은 어제 유럽의 인구가 5억 명이라면서 난민들이 소수의 나라에 집중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다음 주에 12만 명 규모의 난민 분산 수용화를 요청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의견을 모을지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이 난민 수용에 부정적이었던 영국도 오늘 난민 추가 수용 입장을 밝혔는데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얼마 전 이 터키 해변에서 익사한 채 발견된 이 시리아 소년의 사진에 큰 슬픔을 느꼈다면서 영국이 앞서 약속한 5천 명 외에 수천 명의 난민을 더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난해에만 10만 명 이상 난민을 수용한 독일에 비하면 아직도 적은 숫자죠.
네, 지금 그 언급한 터키 소년의 사진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일란 쿠르디라는 3살배기 소년입니다. 시리아 쿠르드족 출신으로 가족과 함께 시리아 코바니에 살다가 내전을 피해서 터키로 탈출을 했고요. 다시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스행 난민선에 몸을 실었다가 익사한 채 터키 해변에서 발견됐는데 인형처럼 작은 몸집의 꼬마가 해변에 얼굴을 묻은 채 엎드려져 숨져있는 모습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광경이었고요. 터키 사진 기자가 찍은 사진이 순식간에 각국 언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졌는데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네, 이제 많은 난민들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유럽으로 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만 2,600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아일란의 경우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5살 형과 함께 배에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가 해변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파도가 높자 선장은 배를 버리고 혼자 달아났고요. 아버지가 배의 키를 잡았는데 결국은 배가 뒤집어졌고 배에 있던 구명조끼 등은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고장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배에 매달려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어머니와 어린 형제는 익사한 채 발견됐고 아버지만 목숨을 건졌는데 하지만 아버지도 깊은 슬픔에 빠져서 고향인 시리아 코바니로 돌아가서 가족들의 무덤 곁에 죽을 때까지 앉아있을 거다 이렇게 안타까운 심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에 군용기와 병력을 파견했다는 주장이 나왔군요.
네, 러시아나 시리아 정부가 확인한 내용은 아니고요. 하지만 사실이라면 러시아의 시리아 사태 개입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는 건데요. 그런 주장이 나온 건 최근에 시리아 정부군 병사들이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주 인근에서 러시아제 전투기와 무인기 등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에는 시리아 정부군이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소위 34 전투기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개입설이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가 개입했다면 시리아 아사드 정부의 ISIL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관측입니다.
네,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까?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관련 보도를 면밀히 접했고 면밀히 관찰 중이라면서 하지만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대한 모든 군사적인 지원은 목적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영내 안정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최근에 나온 이런 주장에 대해서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오늘 미국 이야기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미국인들이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